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성막성서를 이제 연구하는 시간들이 꽤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저희가 이 성막성서를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이제 성소 뜰을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덮개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왼쪽 편에 있는 이 금등대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오로지 그 등대에서 비치는 그 불빛만이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이 유일한 불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불빛이 상징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등대와 맞은편에 있던 그러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 봉사를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문에서 섰을 때 오른편에 있던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기구가 있었는데 이 문에서 봤을 때 정면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 있었고 왼쪽에 일곱 금등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편에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방향으로 치면 북쪽이죠. 북쪽에 이렇게 이 떡상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설병상 그리고 또 그냥 편의상 떡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설병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23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 말로서 풀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이 뭘까? 우리가 이 진설한다 이렇게 이 풀어서 얹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진설한다 그러는데 병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 한문이죠. 그래서 이 한자어를 쓰는 내용인데 떡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려놓은 진설해 놓은 떡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었고 그리고 그 떡을 올려놓는 그러한 이 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진설병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하면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과 강과 이 고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과 강과 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넓이와 가로와 세로와 그리고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는 2규빗 그리고 이 길이는 1규빗 그러니까 2규빗과 1규빗의 상을 만드는데 그 상의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그러한 이 계산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번제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소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앞서 이렇게 1규빗을 그냥 반으로 이 센티미터로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한 1규빗 한 90cm 가량 그렇게 되는데 2규빗을 이렇게 보면 한 90cm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1m라고 반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1m와 50cm 되는 그러한 상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m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가늠을 하시죠. 1m 그리고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1.5규빗이라 그러니까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상을 그렇게 만들어라. 소위 말하면은 저희 한 배꼽 정도의 높이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냐면은 거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조각, 우리가 성전에 많은 그러한 것들이 조각목으로 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조각목에 그렇게 금을 다 입혀서 그렇게 완전히 바깥에서 볼 때는 금으로 된 그러한 이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라 그랬고 그 다리에는 고리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동할 때 거기에 고리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서 움직이 들고 움직일 맬 수 있는 채를 만들고 그 채 금으로 싸가지고 이 채도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고리 넷을 다리에 달아 놓으라고 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을 그냥 편편한 상이 아니고 그 상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으로 테를 입힌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띄워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이미지는 정확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이 형상이나 이미지를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저희가 보여주는 이 이미지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조금 띄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턱을 만들고 그 띠를 두르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어느 정도 높인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을 가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뭘 얹으라 그랬습니까? 진설병을 구워서 그렇게 양쪽으로 6개씩 그렇게 진설병을 얹고 그 위에 다시 유향을 담은 그릇을 올려놔서 유향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한 것이 이 출애굽기 25장에 얘기하는 진설병의 대략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자세하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자세히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진설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진설병에 우리가 올렸던 그러한 그 떡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좀 배워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이 진설병상과 그 진설병상의 그 진설병 떡과 그 또 유향과 이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생애와 모든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떡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특별히 이 레위기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 진설병 이 떡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어라 그랬고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렇게 했으며 그걸 또 번철에다가 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덩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그 12덩이를 6덩이씩 만들지만은 그 6덩이 위에는 유향을 그렇게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이 진설병 떡은 안식일 날 만들어서 교체하라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 교체한 그 떡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7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진설병상을 2규빗, 1규빗, 1.5규빗으로 그렇게 만들고 테를 두르고 또 고리를 만들고 금체를 만들으라고 한 것 외에도 그 이제 이 진설병상의 부속적인 것으로 금으로 대접을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고 잔을 만들고 또 병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진설병에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운 가루. 여러분들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오늘날도 이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정미소라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방앗간 같은 곳에서 이제 가루를 갈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저희 아내를 보니까 얼마 전에 고운 가루를 빻는 기계를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가루를 빻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맷돌에 갈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큰 돌에 이렇게 돌로 갈았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갈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제 말로 끄는 이렇게 이 맷돌 같은 것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에바 10분의 2로 이 진설병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에바 10분의 2 이러니까 이게 뭐 얼마만한 크기인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만 이 에바 10분의 2라는 것은 에바 한 이 하나는 이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들 1리터, 2리터 하는 그 음료수 병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리터짜리 우리가 이 음료수나 1리터짜리 용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0분의 2 에바니까 수학을 하면 5분의 1 에바죠. 1 에바가 22리터니까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예요. 그러니까 4.4리터면은 여러분들 1리터짜리 그 병을 4개하고 한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용량이니까 상당한 용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한 덩어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은 떡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4.4리터의 그 용량이 되는 그러한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이지만은 우리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상당한 크기의 빵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에바 10분의 2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상당한 크기 우리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까 아마 라지 피자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m와 50cm 되는 그 상에 그래서 반으로 자르면 50cm와 50cm죠. 50cm와 50cm에 맞게 이 떡 두 여섯 덩이들을 쌓아 올렸으니까 한 덩이가 거의 아마 라지 피자 사이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진설병 이 떡 덩어리들이 얼마나 컸고 부피는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한 덩어리를 만들 때 에바 10분의 2, 소위 요즘으로 치면은 4.4리터의 그러한 이 곡물로 곱게 간 그러한 가루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시고 그리고 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진설병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그렇게 갈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곱게 갈려야 될 것이에요. 거친 그러한 곡물들이 껍질을 제거하고 또 갈고 그래서 모난 것들이 하나도 없이 곱게 갈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떡으로 사용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곱게 갈려서 우리 자신이 모난 것이나 거친 것이나 또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곱게 갈려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재료로 자라가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 곱게 간 그러한 이 가루에다가 특별히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반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이러면은 얼른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 이거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 책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이 것들을 상징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함 속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 자라갈 때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첨가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진설병 떡을 구울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름을 섞지만은 거기에 소금을 더 첨가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은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밖에 단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지만은 소금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영구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은 변절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소금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뭘 뿌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화칼슘들, 소위 말하면 소금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뿌리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들을 방지하는데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거기에 기름을 섞고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미끄러지는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령의 소금을 이렇게 첨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가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할 때 이 진리가 변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존 오래 보존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진설병은 특별히 에바 10분의 1호 아주 상당한 크기의 그러한 부피의 떡을 만들었지만은 거기에는 고운 가루 그래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나 거친 것들이나 또 남들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아주 곱게 갈린 고운 가루를 사용했고 거기에 또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과 또 소금을 첨가해서 그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든 것들을 여섯 덩어리를 한쪽에 또 한쪽에 여섯 덩어리를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여섯 덩어리들은 여섯 덩어리 열두 덩어리의 이러한 진설병은 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모든 믿는 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 앞전 시간들에 제사장의 의복을 배울 때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었다 그랬죠. 12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어깨에 두 개의 호마노 견장을 달았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견장에는 6지파씩 그 이름을 각을 떠서 이렇게 적어 놨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12덩어리의 6덩어리와 6덩어리의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오롯이 상징하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신의 이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장하기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 고운 가루를 반죽할 때는 특별히 거기에 기름과 소금을 섞었지만은 특별히 그곳에는 누룩을 첨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롯이 없는 그래서 출애굽기 이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 유월절 이제 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받고 그들이 나올 때 이 그들에게 뭘 양을 잡으라는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만들어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교병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양식으로 사용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누룩을 섞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 진설병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뜰에 죄인이 성소 뜰로 오고 나면은 그가 죄인이라는 느끼고 그가 그의 죄를 다 고백하고 드리는 그러한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씻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들이 더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러면 성화가 뭔가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언뜻 이해하기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신학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여러분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내 자신이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또 어떤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칭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일곱 등대 속에 비치는 그 불빛처럼 우리가 이 의를 상징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져가는 모습 그 다음에 진설병상의 그 떡처럼 고운 가루로 갈리고 우리 자신이 갈리고 또 성령이 첨가되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죄를 없애는 누룩의 그러한 그 모범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가는 단계가 우리가 성소 안에서 배우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이 우리를 아버지 이 진설병상이 대표하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말씀이 또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진설병은 번철에다가 구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은 번철에 붙인 것을 그렇게 가져와. 그래서 번철에 붙인 것이다. 번철이 뭘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쇠 솥이 있는데 그 솥뚜껑을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갓댁에 가보면은 그곳에 잔치할 때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전도 붙이고 또 요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무쇠로 된 큰 그러한 이 번철을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 고운 가루로 간 그러한 이 재료들을 기름을 섞고 소금을 섞은 그러한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구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번철에다 구웠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뜨거움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아주 뜨거움을 견디고 또 아주 어려움들을 견뎌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되는 떡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철에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들이 쓴 그러한 그 책들 가운데 이 번철에 구운 이 떡들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했답니다. 특별히 그 고핫 자손,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의 그 한 가족이 뽑혀서 그들이 이 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떡을 이렇게 구울 때 그 번철에서 불을 달군 그러한 철에서 이렇게 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은 타버리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이 앞뒤로 잘 안에까지 잘 익어서 잘 구워졌는지를 그 빵을 잘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처럼 생긴 긴 포크로 이렇게 중간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꼭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신 그러한 모습을 얼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떡을 만들 때 아주 잘 앞뒤로 잘 구워지게 그렇게 긴 포크로 그렇게 이 창처럼 생긴 포크로 이게 찔러가면서 그렇게 잘 구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그러한 이 진설병 이 떡에는 잘 구워졌다는 표시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해놨다는 그러한 그 전승들이 내려오는데 아,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이 성물로 자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야 될 것인지도 잘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여러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탑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탑벌이는 그러한 이 전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익어져가고 구워져가고 자라져가는지를 우리가 늘 감검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대의 불빛을 얘기할 때 그 심지가 높아지면 잘라야 될 것이고 낮아지면 높여야 될 것이고 또 불똥이 있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철에, 뜨거운 번철에서 구울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이지만은, 에바를 곱게 갈 때도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곱게 갈리는 경험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덩어리를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래서 레위기 24장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여호와께서 그렇게 내리시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덩어리인데 한쪽에 여섯 덩어리, 한쪽에 여섯 덩어리. 자, 그 다음에 그 여섯 덩어리의 그 아주 상당히 큰 진설병 떡들 위에, 그 위에 뭘 얹어라 그랬습니까? 유향을 그렇게 양쪽에 얹어 놓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 이렇게 이 그릇들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마 유향을 그렇게 담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금 그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숟가락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한 것도 이 유향을 아마 떠서 옮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유향을? 그래서 우리가 유황하고 유향이 참 제가 이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향과 유황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냥을 만들거나 이렇게 뭐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뭐냐 하면은 이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예, 책에서 그냥 문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과의 그 나무에 줄기에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굳히면은 유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향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유향이 사용되는 것은 이게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그 타박상, 예,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의혈이 생긴데, 그런데 이것이 효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사지 활동에 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바르면은 혈액순환 장애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절통, 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같은 그런 곳에도 효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순환 장애로 일어나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된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소위 말하면 요즘 스트로크가 왔거나 한국으로 말하면 중풍이 걸린 그런 분들도 아마 효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 유향은 약재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유향이 특별히 그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이 기도에 사용되는 재료들로 유향을 우리가 사용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유향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뭘 선물을 했습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게 선물했는데, 제가 이 유향을 좀 찾아보니까 유향은 몰약하고 같이 쓰면은 약재 효과가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진다는 것들을 문헌에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약재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향으로, 예, 그렇게 이 진설병 위에 두게 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다른 이렇게 것들을 공부하겠지만은, 특별히 이 유향은 우리가 이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향기를 태우는데 사용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유향이 참으로 이 진설병 위에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떡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에 기름을 첨가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들도 내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상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상의 그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젖어서 사는 생애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탄원과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해져 가는데 참으로 효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32편 4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이 진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그 수액이 이렇게 말라서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 고로쇠 나무나 뭐 어떻게 이 양귀비 나무도 이렇게 흠집을 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들을 이렇게 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유향이 아마 그런 것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새로 교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의 그 가족들을 택해 가지고 이 진설병을 그렇게 굽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아침에 새로운 진설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교체된 진설병들은 이렇게 다시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아침에 그렇게 이 교체하라고 했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새롭게 된 말씀으로 늘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가지고 온 그 진설병 또 거기서 물린 그 진설병들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계속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먹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인 이 안식일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일주일 내내 먹고 또 마시고 우리가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또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도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 그럽니까? 장성한 자의 음식. 매일 죽만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자라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은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거룩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룩함을 내일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내가 더 거룩해지는 연습들을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은 이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아마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아마 성소의 이 뜰을 가리키는 예,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다시 새롭게 진설하고 난 그 나머지 진설병을 다시 물려내 온 다음에 그 큰 떡덩이들을 제사장들이 성소의 그 뜰에서 봉사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봉사 활동 가운데 그들이 아마 그 떡들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색다른 이론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꿰어 맞춰서 그렇게 풀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빛만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겸손한 태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진설병은 콘 가루로 만들었고 번철에 그렇게 구웠고 열두 덩이를 만들었는데 매 안식일에 그렇게 갈았는데 그 고운 가루 속에 이 기름과 소금을 또 누룩이 제거된 상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놀라운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속에 모난 것들이 늘 깎이고 갈리는 그래서 곱게 되는 모난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쳐진 바 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매일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변절되지 않게 또 타협되지 않게 또 영원히 진리가 보존되게 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번철에 구웠다 그랬는데 이 뜨거움을 견디는 신앙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 속에서 녹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설병상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오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밝게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늘 하시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